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오늘 본문은 애굽의 오랜 압제와 억압 속에서 참으로 매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내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과 구원을 위해서 애굽 전역을 향해서 열 가지의 무서운 심판과 재앙을 펼치시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열 번째의 매우 가혹하고도 준엄한 심판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이다, 최고의 클라이막스다라고 할 수 있는 이 열 번째 재앙은 재앙과 심판을 다루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상당히 특이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아홉 가지의 재앙을 베풀 때와는 좀 더 차별화된 형태로 특별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즉, 세 개씩 묶여가지고 하나의 사이클을 형성하는 앞에 있는 아홉 가지의 재앙들과는 달리 이 열 번째 재앙은 다른 아홉 가지와는 다른 현장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른 아홉 가지의 재앙들은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어떤 물질적인 요소나 현상들을 매개로 해서 베풀어진다라는 측면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자연 현상이나 물리적인 어떤 실체와 원리를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확대하고 또 강화하는 방식으로 심판을 펼치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열 번째 재앙은 그런 식의 자연현상이나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도 이해되지도 납득되지도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공간에 뚫고 들어오시는 그 놀라운 간섭을 통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라고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매우 특별한 형태의 심판이었다는 데에 우리는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이 펼쳐질 동안에 그처럼 끝까지 버티고 견디던 이 바로가 결국 무너져 내린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열 번째 재앙의 하나님의 기적으로서의 특별한 성격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로서는 더 이상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또는 버틸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으로 항복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식으로 좀 쉽게 설명한다면 한 국가의 무기체계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그러나 그 재래식 무기가 다 동원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기, 그것이 바로 핵무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차이,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앞에 있는 아홉 가지의 재앙과 이 열 번째 재앙은 그런 확실한 차이가 드러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를 가리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예외 없이 쳐죽였던 이 열 번째의 하나님의 심판은 당시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비참하고도 참혹한 죽음과 절망, 탄식과 공포가 가득 찬 매우 길고 두렵고 참 비극적인 그런 혼란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동일한 상황과 경험이 그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약속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서곡을 알리는 소망의 밤이었다.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탁월한 역사의 현장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밤에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짙은 어둠은 단순한 어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두렵고도 공포스러운 사망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어느 한 집도 예외 없이 들이닥치고 있는 매우 가공할 공포와 두려움이 짙게 깔려있는 그런 밤이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밤이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것을 또한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유월절이라는 특별한 환희의 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궁극적인 영광과 그 승리가 힘있게 선언된 축제의 밤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후에 그들은 그날을 되돌아보면서 애굽 사람 못지않는 공포와 두려움 속에 한 밤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랬던 자신들의 표면적인 경험과는 달리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속의 역사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고 그 후에라마도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언제나 이와 같은 유월절의 그 특별한 밤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구원된 그날을 찬양하는 그 내용의 요지는 바로 마지막 열 번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해방을 받았던 그 놀라운 밤에 대한 기억과 감사가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참 어두운 정말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의 질곡에 우리가 굴러떨어졌다 할지라도 죽음과 사망 온 세상을 뒤덮는 공포와 두려움의 그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그 삶의 현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약속과 그분의 인재의 분명한 언약과 함께 하심의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선하심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시공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어떤 어두운 시간도 아니고 두려움의 공간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의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시련, 역경과 환난이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예외 없이 일생을 통해서 들이닥치게 됩니다. 정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의 밤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 탁월한 확신과 그 세상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지는 승리와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를 언제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밤, 그저 어두운 밤, 사망의 밤, 죽음의 밤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밤이 이 바로 출애굽의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의 연장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 어느 한순간, 그 어느 한 공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의 승리와 그 영광을 믿음으로 맛보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31절을 통해 좀 특별한 내용을 확인받게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앞에서 드디어 굴복한 애굽 왕 바로가 상당히 특이한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에서는 쉽게 나오기 어려운 한마디의 표현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서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이 매우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이 용어는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나는 표현이고 또 구약 전반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흔하디 흔한 표현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호칭이, 이 명칭이 다름 아닌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지금 처음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매우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함축하고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자신이 지금까지 끝까지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가 그들을 400년 동안 통치했던 애굽 왕 바로가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인정하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고 진정한 그들의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바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고백으로 시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계시되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함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유일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모든 사람 앞에 특별히 모세 앞에서 그 사실을 공언하고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왕 이 바로는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를 향해서 매우 특이한 요청을 한 가지 제시하게 되죠. 32절입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이 모세는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 축복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상당히 이것은 의외의 간청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그 의미 자체가 복을 빌어야 되는 어떤 신적인 대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이 신을 향해서 구하는 기도를 전제할 때에 이 축복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다,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자신의 그 지위에 대해서 끝까지 우기고 참 고집스럽고도 완고하게 버티던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그런 신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그분의 복과 은혜가 필요한 그야말로 모세나 다른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와 다름없는 지극히 미천하고 연약한 한 피지몰소의 인간이라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격적으로 자신의 입으로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적 지위를 이제 포기하고 본래의 자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공적으로 시인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 동거를 할 때에 애굽 왕 바로는 물론 사람은 다르지만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던 애굽 왕은 야곱의 축복을 받고 그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는 이 마지막 역사의 자리에서 애굽 왕은 다시 한번 모세의 축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동거가 모세의 축복으로 이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생생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이 용어는 단순한 의례적인 인사를 의미하는 그런 무의미한 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축복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존귀한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권위가 거기에 실려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모든 만물을 이루신 후에 그 만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창조물이었던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셨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당시 온 세상이 다 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분위기로 젖어들고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의인으로서의 지위를 놓치지 않고 있던 그 책임 있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던 노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직계 후손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를 세상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절과 18장 18절은 이 사실에 대한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정당한 신적 권위를 부여했다. 즉 아브라함의 신분과 지위가 단순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으로서의 그런 내용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신이다. 복의 통로다라는 그 거룩한 존엄한 지위가 그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특별한 권위와 그 신분과 지위는 그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계승이 되어서 이 땅에서 성취되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것이죠. 믿음의 후손이란 단순한 혈통의 개념이 아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된 지위, 세상을 향해 복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복의 사신으로서의 존귀하고도 거룩하고도 참 고귀한 그런 자리에 부르심받고 세우심받아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야곱과 모세의 사례, 즉 야곱이 처음 애굽에 들어가서 그 애굽왕 바로를 향해서 축복의 선을 들었던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 모세가 애굽왕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근원된 복의 근원된 삶의 자리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그런 사례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야곱은 애굽에 처음 들어오던 날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에게 소개되자마자 그를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얻어먹기 위해 거지의 신분으로 이 애굽에 도망 나왔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단순한 피난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위해서 예비하셨고 애굽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하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죠. 물론 참 애굽이 그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참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6장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시작을 할 때부터 야곱의 약전이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요셉의 일기가 아니요 야곱의 일대기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은 요셉이 먼저 애굽에 들어가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을 구한 사실 자체가 바로 야곱의 일생에 주어진 복의 통로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사명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에서는 바로 애굽 왕인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의 지위라는 것이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고 너무도 존귀하고 존엄한 이 애굽 왕의 지위에 비한다면 참 땅의 티끌만큼도 여기지 못할 만큼의 비천한 신분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실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즉 당시에 온 세계를 지배하던 대제국이요 초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조차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신으로 보내신 이 복의 근원된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이 야곱 앞에서는 한나 티끌에 불과한 초라하고도 미천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국과의 4대 관계 속에서 늘 그 위세 속에 가려져 있던 이 조선시대의 왕들은 뭐 조선의 그 왕으로서의 그 절대 무소불위의 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황제가 보낸 사신 앞에만 서면 그냥 쩔쩔매고 어쩔 줄을 모르는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직접 온 것도 아니고 그가 보낸 그 나라에서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임무를 통해서 사신으로 왔는데도 그 사신 앞에 한나라의 왕이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 역사 속에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야곱 앞에 서 있는 바로 왕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보내는 애굽 왕 바로의 그 현실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의 영적인 지위와 그 신분의 거룩한 그리고 존엄한 가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식을 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더없이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자마자 온 세상의 통치자인 그를 향해 겁없이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죠. 좀 더 지위와 자격이 높은 자가 아래에 있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 본문에서 애굽 왕 바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거룩한 지위, 복의 근원으로서의 그 존엄한 위치를 확인하고 그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청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를 향한 바로의 축복의 간청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정하는 분명한 고백이고 또한 모세가 그분의 대변자로 그분의 사신으로 자신 앞에 서 있다라는 그 분명한 모세의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로 덧입혀진 존귀한 지위와 신분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누리는 그 복과 은혜와 그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참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는 야곱과 모세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와 동일한 거룩한 복의 근원된 사명, 그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선언해주는 이 독특한 우리 신자들의 제사장적 지위와 신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된 사명,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된 사명의 분명한 연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없이 특별하고도 존엄하고도 존귀하고도 고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삶에 얹어진 이 신령하고도 거룩한 지위와 존엄한 복된 사명이 부여된 이 지위와 자리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룩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축복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그것을 힘써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담력과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자된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가장 차원이 높고 힘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를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준엄한 명령, 참으로 어려운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이르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의 근원된 사명으로서의 존귀한 자리, 그 신분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복의 근원이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신들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 우리의 영적인 엘리트로서의 그 자격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형상에 분량이 이르기까지 탈만한 그 일을 위해서 조금 더 게으르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명령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힘써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부여된 그 복된 자리, 그 복된 신분에 대한 거룩한 영적인 그 우리의 자리에 대한 뚜렷한 확신과 그에 합당한 거룩한 그리고 경건한 품위와 품격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영적 체면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종의 길을 우리가 힘써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 의롭고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복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고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아무리 크게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에 근원된 사명에 충실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더없이 강력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관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그 지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이 세상에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자각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진정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의 남은 인생과 삶의 여정 속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에게 부여된 이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된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그 거룩한 지위와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확신 속에서 그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과 주님에 향한 찬양과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고백으로 늘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여러 성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참 주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천함, 우리의 못남을 참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 앞에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된 지위와 신분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과 이 존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로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복된 자리에 서 있는지를 힘써 자각하게 하시고 그 일을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신자된 그 영적인 거룩한 지위와 그 품격과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 앞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막힘없이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간섭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주님의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진리를 우리의 온 삶의 과정을 통해서 증언해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